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대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번 좀 인사 좀 할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저 요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늘 좀 갖는 생각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 관련된 뉴스가요 화제거리처럼 계속 이렇게 들려지고 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한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세습과 관련된 어떤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설교 때 좀 표명하시고 이제 그 교단에 이제 속해 있던 성도들 20만 명이 그 교단을 떠나는 이야기를 좀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그 설교를 이제 들었던 그 세습 관련된 교회 그 담당자들이 그 목사님을 허위 사실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설교가 끝나고 경찰서에 잡혀가게 될 거예요. 조사를 받으러. 너무나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건축 문제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비리 문제들, 교회 문제를 또 세상 법정에 갖고 가는 문제들 보면서 정말 너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좀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뭔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고 또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갈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뭘까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제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 자라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요 우리가 철이 든다라는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고 자란다는 것도 결국에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죠. 원래 2장 5절 이 말씀은 정확한 헬라어 의미로는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생각하라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행하라 라는 의미가 원래 이제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말 번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 생각 모두를 포함하는 이 문학적 뉘앙스가 담겨진 시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품으라라는 것은 그런 어떤 태도, 삶의 방식, 정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그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어린아이가요 키가 자라고 몸도 자라고 더 나아가서는 철이 들어야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했을 때 아, 철이 좀 들었구나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철이 들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철이 들지 않으면 믿음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서 자기에게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그 결과로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야기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또 성도들 안에 참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할 때 그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1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너희가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했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가르침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교회 현장 속에서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믿고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은요, 교회 성도들 사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은 성도들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은 거지 사람들을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연약함 투성이에요.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뭐 서로 헐뜯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교회가 태생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지하면은 답이 없는 게 교회예요. 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일하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내 자신이 충만케 되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이 6절과 8절에는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랑이 어떤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굉장히 놀라운 진술이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영광을 내버려 둔 채 종과 같은 신분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새 예루살렘의 교회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믿는 사람들, 장로들과 믿는 사람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유지되고 운행되어집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은 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요, 바로 사랑에 기초한 겸손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겸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겸손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에 목숨 거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자기 영광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잘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럽들 있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셀럽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명예가 손상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항상 자기를 포장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사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 연예인들 보면은 막 이혼하고 막 그래도요, 나 괜찮아, 잘 살아, 나 문제 없어,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많이 행동을 하죠. 자신들의 내면과 삶은 망가져서도 대중들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 영광이 손상당하는 것은 결코 참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이거는 연예인들이나 셀럽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건드리는 건 절대 참지 못하죠.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막 그래요. 뭐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집에 있으면 아내하고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엄청 싸워요. 보기에는 그냥 행복해 보이죠. 아내는 저랑 절대 싸우지 않고 항상 화목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자존심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근데 목사님 부부도 보면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성스럽고 거룩하고 이런 분들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다 참아도 이상하게 자기 자존심 긁는 거는 못 참아요. 예. 왜 그렇죠? 자기 영광이 손상당한 거는 참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귀한, 우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로 섬기는 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아낌없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기서 내려놓다라는 이 표현은요, 완전히 다 비우다, 영어는 empty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 모든 걸 다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영광과 권위를 완전히 비우시고 종의 신분, 엄밀히 말하면 노예가 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시고 노예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선택의 동기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찬란한 영광과 권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이 그 힌트를 제공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죠? 대속적 사랑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를 위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대속적 십자가, 대속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광, 우리 자존심 내버린 것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 그 이유가 뭐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청청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예요? 백세의 기적같이 얻게 된 아들이에요. 소망 없던 그의 인생에 한 줄기의 소망과 같은 일이 생긴 것이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그 정말 아껴도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래요.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심정으로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번제로 드리십시오. 이삭은 안 됩니다. 이삭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드리십시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근데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또 아들이 또 비수를 꽂는 질문을 하네요. 아빠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건의 결말을 봐서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기 이제 다른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른 양을 이제 아브라함이 드리게 되죠. 사실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모형이고 테스트였지만은 하나님 자신에게는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번제할 어린 양으로 드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너희는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느껴지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국한된 사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기 전날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놓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보면은 십자가의 사랑을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에 확신한 표현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잉태되어지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싹이 트여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메시아적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사도 바울이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한 이 메시지는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십계명을 요약해서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죄로 부패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셔서 하나님에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 역시도 전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사랑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받으라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요 무슨 에너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이렇게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무슨 충전되는 걸 생각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고 뿌리가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갑자기 막 에너지 충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의 추구가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십자가의 삶을 살며 성도들 위해서 숱한 경험을 겪잖아요. 막 40에 가만 매도 맞고 막 굶주리고 너무너무 힘든 걸 엄청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여기서 강권하시다라는 헬라어는요, 수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이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졌냐면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현재형으로 쓰여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촉구하다, 강하게 푸시하다는 의미가 강권하다는 의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차고 넘치게 만들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랑을 다 해보셨죠? 여기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했을 때 3개월 이전에 어떻습니까? 예, 보통 3개월 이후면 사랑이 식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사랑을 시작해서 썸을 타고 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게 될 때 시작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썸을 타게 되고 사랑을 시작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때는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죠. 뭐든지. 제가 그 와이프랑 이제 연애를 하게 될 때가 이제 2003년, 4년에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는데 와이프는 이제 일을 이제 서울에서 했고 저는 인천에 발령받아서 인천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CCC 간사니까 이제 사역지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가끔 만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가끔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뭐 뮤지컬 보거나 뭐 그럴 때가 있으면 같이 봅니다. 이제 보고 한 번은 이제 건대에서 뮤지컬 공연을 잘 보고 이게 잘게 와이프 이제 잘 보내주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거기서 12시가 넘어서 전철이 끊기고 인천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도 안 피곤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중간에서 만나기 시작했죠. 예.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건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건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이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강제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걸 안 하면 벌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향한 사랑이 너무 넘쳐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으니까 주일에 성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데이트하고 싶기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율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져 있지 않은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도록 적셔들도록 충분한 시간을 우리의 삶에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이 너무너무 분주해요. 첫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너무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해야 할 것들 투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 중독에 빠져요. 예.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근데 정말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에 생각과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얼마만큼 시간을 썼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질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을 매일 추구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우리 교독문에서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거하지 않고는 결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뭄으로 말라버린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시편 1편은 뭐라고 합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꼭 붙잡혀 있는 그런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강제적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여 넘쳐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사랑의 율법인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사로잡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그 사랑의 뿌리 박히기 위해서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죠. 사랑이 깊어지려면 함께 있어야죠. 근데 함께 있지 않는데 왜 내 삶은 은혜가 넘치지 않고 내 삶은 이렇게 메마르고 예배 때 왔는데 늘 뜨겁지가 않고 왜 그런가? 함께 있질 않으니 사랑이 식어버렸으니 가슴이 식어버렸으니 주님 앞에 나와도 변화가 없는 거죠. 예수를 10년 믿고 2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의지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분의 사랑에 적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이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고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머리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천하지 않아요. 정작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을 대강림절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며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어린아이들도 뭐 공연도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겸손한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통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얄미워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에 적셔든 사람들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적셔들었던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무참히 살해한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삼고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짐 엘리엇과 네 명의 선교사들은 에콰도르 아우카 원주민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엘리엇,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그 다른 제 선교사님의 와이프들이 아이를 데리고 그 에콰도르 원주민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해요. 나중에 그 원주민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냐? 우리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이 창으로 찔렸던, 죽였던 그 사람들이 저희들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희는 그 사랑을 알려주기 원해서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원주민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민족은 전부 다 100% 예수를 믿게 돼요. 놀라운 일이 생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게 성경에만 기록된 얘기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것이 가능해요. 스데반 선교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돌을 던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모든 벽이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우연하게 어떤 이제 그 어떤 교회의 벽에 붙여져 있는 글 시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 시 이제 제이 갈로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제가 한번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말없이 사랑하여라라는 것입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자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 되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네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하여라. 그 왕국은 타인에 대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이 너를 가까이 안고 오히려 너를 멀리 떼어버려 따돌림을 받을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오해를 받을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 사랑이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슬플 때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주위에 기쁨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마음을 써라. 타인의 말이나 태도로 인하여 초조해지거든 말없이 사랑하여라. 마음 저 밑바닥에 스며든 괴로움을 인내롭게 바쳐라. 내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롭지 못한 마음 어떤 비난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타인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그리고 또한 말없이 사랑하여라. 이러한 실천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반석교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철이 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힌 교회라고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이 올랜도와 이 플로리다 전 지역에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